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로부터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이렇게 주께서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빵으로만, 음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배부르게 좋은 것들을 잘 먹는다 하여도 주님, 저희의 영까지 배부르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저희 영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하시기 원하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까지 3주째 함께 좀 주일 오전에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 동안에는 저희가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쌓아가야 하는 것들로 제시한 그 일곱 가지 요소들 중에서, 그러니까 믿음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친절, 사랑,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저희가 이제 경건까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잠깐 또 리마인드를 하시면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보에, 매주 주보에 그 왼쪽 아랫면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매주 나가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방식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 위에 첫 번째 쌓는 것이 덕이라고 했습니다. 이 덕은 이 덕 자체를 많이 쌓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빠진 채 덕만 쌓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출발선상에 있을 때에는 제일 먼저 쌓아야 하는 것이 덕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것이 덕입니다. 그리고 이 덕은 도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이라는 것은 상식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덕이 결여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덕이 결여된 믿음, 이것은 몰상식한 믿음이 된다. 몰상식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덕 위에 쌓아야 하는 것이 지식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여기저기 이상한 교리에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상상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성경과는 관계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지식은 사람을 쉽게 교만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 지식을 많이,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결여되기 쉬운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지식이라는 것은 덕이 먼저 갖춰진 이후에, 덕을 세운 이후에 지식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덕 위에 쌓여진 지식일 때 그 지식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쌓는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뭔가 지나치게 되는 것, 또 과도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왜 지식 다음에 절제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복음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많게 되면 그럼 사람이 이제 종교에서 해방이 됩니다. 아, 율법적인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 종교로부터,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으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그러한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자유와 해방감이 조금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남용되게 되면 그럼 마치 율법 폐기론자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나한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이해하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누리는 자유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자칫 그것이 방종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에는 반드시 절제가 따라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복음 안에서의 그 자유한 그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종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지식 위에 반드시 절제를 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100m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성경에서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체험을 낳고,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망의 공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이는데요. 우리가 붙잡는 그 소망, 소망이 그 이 든든해지는, 사실 소망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소망하게 되고, 사랑하면 믿게 되고, 믿으면 소망이 생기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사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더욱 커지고 소망이 생기는 과정, 그 공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환난, 제일 먼저가 환난입니다. 환난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 작은 체험들이 쌓일 때 점점 더 큰 소망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결말이 무엇이냐? 보니까 마지막 끝을 처음보다 복되게 하시는 것이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결말은 처음보다 마지막 끝을 더 복되게 하시는 것이다. 물론 그 복되게 하시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인생사가 어려운 복잡했던 것들이 풀리고 뭐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이 채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 귀로만 듣던 말씀으로만 듣던 카더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내가 직접 내 몸으로 체험하면서 내 눈으로 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그것, 즉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지게 되는,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쌓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 가들리네스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 같다,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 닮음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삶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건한 삶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것임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삶,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경건한 삶이 우리의 인격으로 굳어진다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 이것은 정말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제 형제의 친절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계속해서 이렇게 더해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형제의 친절을 할 때 영어 표현으로는 brotherly kindn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우리는 그냥 발음, 편한 발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필라델피아. 미국의 주 이름도 이제 필라델피아가 있고 이렇게 도시들의 이름도 있고 이제 한데 필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필로스와 델포스, 필로와 델포스 이렇게 갖고 그 형제에 대한 사랑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요. 이 형제 사랑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빼놓을 수 없는 특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남보기에 훌륭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모든 이들에게 덕스럽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남용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내와 경건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 결과는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야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뭐 물론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그 형식이 똑같지만 전반부에서는 교리를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실행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데 로마서도 지금 전반부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룹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12장 그 12장 첫 장에서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다 한 이후에 이제 그러면은 그 안 지식과 이 모든 것 훈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이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자 삶의 그 요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교리에 따라서 이 파당과 분열과 이런 것이 있던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는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는 이 책망을 하시는데 이 칭찬을 받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관한 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한 그 이 실천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위장된 포장된 자기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구별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짓 없는 형제 사랑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이제 말을 1차로 맺는 거죠. 그러면서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형제의 사랑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과 또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고 계신 대단히 큰 명령입니다.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형제, 다른 지체, 그 지체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사실 사람의 모습으로만 보면 같이 한 교회로 모여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의 천사들만 모인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히려 상처받고 피곤하고 모나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실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상처받을 것 투성입니다. 저 사람은 이게 안 좋고 이 사람은 저게 안 좋고 아, 난 저 사람 저게 못마땅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각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 안에도 계시고 내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형제 사랑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아 나는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열심이 있어요. 나는 이러한 봉사도 해요. 나는 이렇게 헌금도 많이 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에 대해서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마음속에 늘 어떤 형제 하나를 보면 아 난 저 사람만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어. 아 저 사람만 교회에 없으면 나는 교회 생활 참 즐겁게 할 것 같아. 이러한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교회의 실제입니다 이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나? 사도 요한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다. 장담 못합니다. 네, 우리 복된 소망침례교회, 이 훌륭한 복된 소망침례교회에도 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 복된 소망 침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고 심지어는 목양을 하다 보면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일시적으로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든 것 자체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일시적으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싹 스쳐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머물러 있게 허락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 몇 명 안 되는 지체들 가운데서라도 서로가 뭐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뭐가 좀 맺힌 게 있다거나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아, 그거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의심스럽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체 자신의 모습만 보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제 인간적인 모습 보면 제가 양복 입고 여기 딱 섰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제 평상시의 생활을 보면 여러분 실족할 거 대단히 많습니다. 네,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를 못 받으시게 되면 그럼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참 자타가 공인하기를 이 하나님 섬기는 데 관한 한 1등이다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참으로 충만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이들을 일컬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위선자라고 하면서 호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딱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이건 정말 이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그런데 지금 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는 바치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아주 대단히 사소한 것들에서까지도 철저하게 십일조를 바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를 유대인들로서, 지금 율법하의 유대인들로서 이런 것들을 바친 것 자체를 비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도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하에 있는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패한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는지 하는 문제, 그것은 바로 공의, 하나님 앞에서 공의한 것과 또 긍휼을 갖는 마음과 또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긍휼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들, 나는 이렇게 철저히 지키지만 나와 똑같은 수준에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없었던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또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는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사실 비유를 들고는 있지만 실상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극과 극입니다.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은 최고로 존경받으면서 최고로 철저하게 세속과 분리되면서 하나님을 이 율법의 1점 한 톨까지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이고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서 이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압제자인 로마 민족에 붙어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짐승처럼 취급되는 그러한 사람의 대명사인 것이죠. 이 둘이 지금 극과 극의 이 두 사람이 지금 한 성전에 지금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되어서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한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함께 있는 자기의 형제를 그가 세리라는 이유로 멸시하고 증오하고 천대하고 자신을 차별화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인간과의 이 관계를 조금이나마 엇비슷하게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관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러운 자들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과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세리도 비슷한 구도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거룩하고 감히 어떤 다른 지저분한 자들이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바리새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더러움의 대명사인 이 세리, 창녀와 함께 취급되는 세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이러한 구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이 상태에서 기록된 바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구도 속에서, 이러한 구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지금 사실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을 차별화시키면서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믿음이 있었다면, 바른 믿음이 있었다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 세리를 위한 중보 기도가 되어서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기가 잘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자기가 박하 근처 회양의 11조를 드립니까? 좋은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을 다해서 지키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가는 것,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제를 봤을 때 이 바리새인에게 바리새인이 가졌어야 할 그 마음은,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저 사람도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연약함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죄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환경이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바리새인에게는 율법과 의는 있었지만 그러나 형제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중에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성경 지식을 잣대로 삼아서, 자신의 열심을 잣대로 삼아서 그 자기의 잣대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하등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또 우리의 열심이 형제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서로가 상대를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잘 보세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경쟁 속에서 이 경쟁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제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각각 자기보다 다른 지체들, 다른 형제를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형제가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더 큰 집에서 살고 더 똑똑하고 더 학벌이 좋고 그래서 더 낫게 보입니까? 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들, 그 어떤 것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을 다른 지체보다 더 낮은 마음이 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지체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자체적으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네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 세워주는 일들을 따를지니 음식물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22절도 보겠습니다.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제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시장에서 파는 이 고기라는 것은 이방 신에게, 이교도 신에게 먼저 제물로 바쳐진 이후에 이제 시장에 나오는 그런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기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고기들을 먹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우리가 고사 지낸 떡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먹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뭐 그런 비슷한 맥락인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세상의 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바쳐졌건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음식물을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약한 지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가 못해서 작은 것에도 걸려 넘어지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어떤 형제가 시장에서 이교도 신에게 바쳐진 그 제물로 나온 그 고기를 먹더라. 이걸 보고서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나는 이미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종교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내게는 자유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약한 지체가 내 이 자유함으로 인해서 내 자유한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 중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 너무 방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드리는 문제나 또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놓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율법적인 그런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이 자유하다는 명목하에 이 너무나 이렇게 멀리 나간 것 같다, 지나쳐 나가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제한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이 눈높이에 좀 맞춰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형제 사랑은 결코 혼자서 집에서 입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반드시 형제와 형제의 관계 속에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매는 언급 안 한다고 자매는 소외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분을 모셔드린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남자가 지금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제가 지금 우리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로 함께 모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일정한 정도의 그 복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덕을 쌓아가는 것, 덕을 세워가는 것, 절제하는 것, 인내하는 것, 형제 사랑의 간증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믿음이 정말 덕을 세우는 믿음인지, 그 사람이 정말 절제하는지, 자기 혼자 있을 땐 절제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인간 관계 속에서 이 어려운 일들이 확 닥쳤을 때도 그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지, 이건 아직 검증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인내하는지, 형제 사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관계를 통해서만 입증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특별히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이 형제 사랑의 간증은 참으로 교회에서 입증되지 않으면 입증될 방도가 없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피로 한 형제 관계로 묶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의 육적인 출생에 의한 형제 관계는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그런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출생에 속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고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요. 이때 우리가 전혀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잠시 있을 땅에 속한 가족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그 하늘에 속한 가족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아 그렇다더라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내 안에 그것이 확고하게 믿어지고 그것이 내 신념이 되어서 육신의 가족을 볼 때보다, 물론 육신의 가족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육신의 가족을 볼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몸, 이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들어온 지체들이 정말로 더 친밀하고 정말로 더 귀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관계는 정말로 서로에게 육신의 가족보다 친밀하고 소중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마음이 맞지 않으면 흩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상의 관계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사랑 여기서는 love라고 영어 단어로 되어 있지 않고 cha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charity. 이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사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이 빠진 채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바른 성경에 관한 지식들, 바른 교리에 관한 지식들을 알게 될 때 자칫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과 그들을 무시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말들이 거칠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논리로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사람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잃고 우리의 간증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도 얻고 우리의 간증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아는 친구들 또 다른 교파교회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바른 지식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도록 만든 원동력이고 또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 주에 걸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 위에 쌓아야 할 것들로 제시한 그 일곱 가지 신앙의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게 될 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이고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자들로서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행한 즉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끔 저는 우리 모임 중에서 성경에 관한 지식이 늘어가는 데만 만족하고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종착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에 대해서 알고 또 그 성경으로 올바른 교리들을 확립해가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 진리들을 발견하는 것 참으로 귀한 건 맞습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건 맞습니다. 바른 신약교회의 이상을 알고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시작 단계에 불과한 것임을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멉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의 이 절제에 또 인내에 또 그리고 경건을, 경건에 또 형제 우애를 또 형제의 친절에 또 사랑을 더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모임이 지식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형제 사랑의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첨예한 이슈들에 관해서 캐톨릭 이슈, 뭐 은사운동에 관한 이슈, 뭐 뉴에이지에 관한 이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모든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잘 몰라도 참된 주님의 교회라면 정말 형제 사랑의 그 실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러한 교리도 알았고요. 저러한 교리도 알았습니다.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봉사도 했습니다. 저런 봉사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고백이 그러한 모든 고백보다도, 그러한 모든 열심에 관한 것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다른 것엔 제가 생각할 때 참 부족하고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한 몸인 그 교회를 이루면서 저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려고 정말 노력했고 제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리로 모인 사람들은 교리 때문에 갈라섭니다. 그러나 가족은 서로의 개성과 주장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서로 남남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끝까지 가족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조금 달라도 가족입니다. 이러한 참된 사랑의 가족 관계,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그 사랑을 더하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